며칠 전에 어느 분이 지금까지 자기가 하던 사업을 접고 새로운 일을 계획하는데 이 일을 해야 될지 저 일을 해야 될지 고민이 많다고 저에게 말을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자기의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성취하는 것을 멋진 인생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사실 성경은 인생이 그런 거라고 말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향한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마치 무엇과 같은가 하면은 우리가 어릴 때 영어나 한문을 배울 때 점선으로 쓰여진 교본이 있잖아요. 그 교본을 따라 그대로 그리다 보면은 한문과 영어를 배울 수 있듯이 그렇게 우리가 따라갈 삶의 계획을 다 세워놓으셨습니다. 그랬더니 성경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까? 그러는 거예요. 아, 나오지요. 시편 139편인데 한번 보시겠어요? 화면에 떴는데 읽어봅시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느니라.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더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고 계셨으며 내 인생이 출발하기 전부터 내 인생의 모든 계획이 책에 기록되었다. 정해놓았다는 말입니다. 내가 어떤 인생을 살다가 언제 죽어서 하나님께 올 것까지도 다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나를 향한 계획이 얼마나 보배로운지 그리고 얼마나 그 수가 많은지 바다의 모래보다도 많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면 다윗이 어릴 때에 자기가 언제 골리앗을 만나서 그를 물리쳐서 전쟁의 영웅이 될까를 계획했을까요?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라고 꿈이나 꾸었겠습니까?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인생 계획에는 그런 것이 다 들어있었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우리의 일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랬더니 그분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그러면 이론적으로는 내가 뭘 해야 되는지 고민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네요. 그러는 거예요. 맞습니다. 내가 뭘 해야 되는가 찾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향해 가지고 계신 계획이 뭔가를 묻는 게 훨씬 효과적이죠. 그래서 저는 아침에 이런 기도를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를 향한 보배로운 계획을 하나라도 더 알기를 원하고 가능하면 그것을 하나라도 더 이루는 삶을, 그러한 오늘을 살고 싶습니다. 그러다 보면 내 인생의 끝날에 다 이루었다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계획과 판단이 다 있으셨지만 당신의 마음대로 하신 일이 하나도 없죠. 하나님께 다 물어가면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대로를 따라서 33년의 인생을 사시고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성취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후회 없는 인생을 살려면 내가 꿈꾸고 계획하는 것보다 더 완벽한 나를 향해 하나님의 꿈꾸고 계획하는 그 일을 묻고 그 일을 알고 거기에 맞춰 살아가는 것이 후회 없는 인생을 사는 비결입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또 하는 말이,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못 살았으니 제 인생은 실패인가요? 묻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제부터라도 나를 향해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의 계획에 올라타면 되는 거죠. 성경에 보면은 최선과 차선의 공식이 나와 있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 최선이죠. 그런데 사람은 그 계획대로 가지를 못합니다. 나의 죄악과 연약함과 게으름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실패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거기서 끝내시느냐? 아니요. 거기서 오늘 나에게 맞는 새로운 최선의 길을 다시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는 차선의 길이지만 오늘 나에게는 최선의 길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 주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집사님이 지금까지 어떻게 사셨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하나님이 집사님을 향해 계획하신 일이 뭔가를 묻고 그대로 살아간다면 지금보다 훨씬 멋진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말을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신명기 9장에서 내 의로움 때문이 아닙니다라는 말씀을 살펴보았죠.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건데 가나안 정복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반드시 들어가게 될 거다. 문제는 들어간 후에 너희들이 절대로 가져서는 안 되는 생각이 있는데 그게 뭐냐? 내 의로움 때문에 이 땅이 주어졌다고 꿈에도 생각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너희들의 의 때문이 아니고 사실은 가나안 칠족 속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며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한 후손들이 별처럼 많아지고 가나안 땅에서 번성하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 때문에 주시는 것이다. 너희로 말하자면 이 땅을 받을 자격이 없다. 왜냐하면 목이 곧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서 얼마나 목이 굳었는가를 설명하는 것이 9장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신명기 10장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곧고 자격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버리지 않고 다시 마음을 돌이켜서 그들을 용서하고 새 출발을 하게 해주시는 내용이 10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9장의 내용이 경고와 질책이었다면 10장은 용서와 새 출발에 대한 내용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모세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안과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해서 하나님이 진멸하시겠다고 하자 모세가 뭐라고 했느냐?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광야에서 이 백성을 죽이시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고 조롱합니다. 자기 백성 구해놓고 광야에서 죽이려고 구했는가?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인가? 조롱하게 될 것이니 우리는 죽어 마땅하지만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진멸하지 마소서. 모세가 생명을 걸고 기도합니다. 그 내용이 어디 나오느냐? 9장 마지막 두 절을 보면 나옵니다. 9장 28절과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만한 능력도 없고 그들을 미워하기도 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고 주의 기업이로 소이다 하였노라 그랬어요. 이렇게 간곡하게 기도는 했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실지를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을 하셨느냐? 10장 1절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오고 또 나무게 하나를 만들라. 첫 구절이 뭐예요? 그때에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면서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베푸신 내용이 세 가지가 됩니다. 첫째가 뭐냐 하면은 깨어진 돌판 대신에 새로운 돌판에 하나님의 계명을 새겨 주신 거예요. 4절 말씀을 읽으면 됩니다. 여호와께서 그 총회 날에 산위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심으로, 처음 돌판이 깨져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언약 관계가 깨어졌는데 다시 돌판을 써달라고 말할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친히 돌판에 돌을 다시 써주시면서 깨어진 언약 관계를 복구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은혜인 거죠. 두 번째 은혜의 사건은 뭐냐 하면은 레위족 속들에게 다시 일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8절. 그때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게 하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레위 지파가 일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돼 있습니다. 제사를 드릴 수도 없고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용서와 축복을 받을 수도 없고 이동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성막으로 옮기려면 레위 지파가 족속을 따라 옮겨야 될 성물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즉 레위 지파가 일을 계시하지 않으면 그 상태 그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 막막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레위 지파에게 너희들의 일을 시작하라고 명령을 내렸던 겁니다. 그러자 이제 레위 지파들이 제사를 준비하게 되고 말씀을 선포하게 되고 그런 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깨닫게 되는 거죠. 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제사를 받으시고 말씀을 들려주시고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걸 깨달으며 감격의 눈물을 흘렸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레위인들의 일이 시작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나갈 길이 열리게 된 거죠. 한국 기독교 회사를 보게 되면은 8.15 해방 후에 이북에 공산당들이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을 핍박했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그 핍박을 통해서 피해서 남하를 한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느 날 주일이 돼가지고 교회를 갔더니 성도들은 교회에 꽉 찼는데 목사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어디 가셨나? 아무 연락도 없이 어디 가셨나? 아무리 찾아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자 당황한 장로님 한 분이 벌떡 일어나서 앞으로 나가셔서 우리 찬송가 몇 장 부릅시다. 그 찬송을 부르고 자신이 아는 성경 구절을 찾아가지고 우리 이 성경 말씀 읽읍시다. 그리고 자신이 아는 대로 간증을 섞어서 이렇게 하고 예배를 마친 거죠. 어느 정도로 목사님이 귀했냐면은 어느 읍에서는 교회가 10개가 넘는데 목사님이 한 분밖에 없었던 거예요. 새벽 예배를 갔는데 예배를 준비하기 위하여 난로도 피워놓지 않고 불을 켜는 사람도 없고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도 없어서 성도들이 다 모여가지고 깜깜한 데서 각자 기도하다가 돌아가던 일이 비일비재했다는 거예요. 그때에 목자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때 깨달았나라 하는 글을 제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레위 지파로 하여금 너희들의 업무를 계시하라고 하는 이 명령이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얼마나 복음이었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요. 마지막 세 번째 주신 은혜는 뭐냐 하면은 진군을 명령합니다. 11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백성보다 먼저 길을 떠나라.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셨느니라. 다시 일어나 가나안으로 진군하라 는 명령이 없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 없고 광야에서 죽어야 합니다. 소망이 없는 것이. 그러나 이제 일어나 약속한 그 땅을 향하여 출발하라고 하는 이 명령이 그들에게 얼마나 새로운 미래 소망을 주는 은혜의 말씀이었는가, 그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세 가지의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데, 그런데 은혜를 받게 되는 이게 모순이잖아요, 그죠? 이 모순을 설명하는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기독교 신학에서 아주 중시하는 단어인데 어떤 말인 줄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어로 nevertheless, 독일어로 dennoch.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신학을 두 마디로 압축하면 십자가의 신학과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학입니다. 그가 종교개혁을 할 때 어느 날 사탄이 그를 찾아와서 루터를 공격했습니다. 네가 죄인인 주제에 무슨 자격으로 교회를 개혁하며 성서를 번역한단 말이냐, 그렇게 고발하자 루터는 두려웠고 양심의 가책이 너무도 심해서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그가 뭐라고 외쳤는가 하면은, 맞다! 나는 죄인이다! 네가 고발한 것보다 더 큰 죄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셨다.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서 옆에 있던 잉크병을 집어 던집니다. 그러자 마귀가 도망갔다는 거죠. 여러분, 누가 나보고 죄인이라고 지적하는데, 나 죄인 아니야. 그럼 안 돼요. 죄인이잖아. 나 죄인이야. 그럼 맞아, 나 죄인이야.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하고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그럼 지게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래, 나는 죄인이다라고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단어가 중요한 거지. 무슨 말이 필요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 그러므로 사탄아 물러가라!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어떠한 공격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은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은혜인 거예요.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주시는 그 은혜를 온몸으로 느끼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탁하는 말씀이 처음에 읽었던 내용입니다. 이러한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원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가 뭐냐? 1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노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뭐 하래요?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경외라는 말이 무슨 뜻이죠? 공경하고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두려움에는 두 종류의 두려움이 있어요. 전에 제가 언젠가 말한 것 같아요. 두 종류의 두려움이 있는데 하나는 공경이고 경외고 하나는 공포예요. 의미가 완전히 다릅니다. 없으면 두려운 것이 경외고 있으면 두려운 것이 공포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대답해 보세요. 돈이 있으면 두려워요? 없으면 두려워요? 아니, 어떻게 대답이 없을까? 모르실 분들이 아닌데. 돈이 있으면 두려워요? 없으면 두려워요? 없으면 두렵죠. 그래서 돈은 경외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예쁜 자식. 있으면 두려워요? 없으면 두려워요? 없으면 두렵지. 그래서 경외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원수는 있으면 두려워요? 없으면 두려워요? 있으면 두렵지. 그래서 공포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이 두려워요 그런 말을 하는데 여러분 여기에 대한 오해가 없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냐면은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안 들으면 나한테 벌 주실까 봐 두렵다. 그건 잘못된 두려움이고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데 나를 떠나실까 봐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경외의 요건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이 없어져도 하나님만은 나는 없어지면 안 된다. 하나님만을 붙드는 마음. 그렇게 그런 마음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될 가장 귀중한 가치라고 모세는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맨 처음에 말하잖아요. 요즘에는 중요한 가치, 없으면 안 되는 가치를 핵심 가치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대기업에도 핵심 가치를 설정해야만 그 방향을 향하여 모든 직원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강력한 파워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핵심 가치를 설정하게 돼 있어요. 학교도 그렇죠. 반마다 뭐 정직 성실해가지고 급훈 그래가지고 그죠? 그 반에 그 학교의 핵심 가치를 제시하는 그럼 여러분 인생의 핵심 가치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여호와 경외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와 경외가 없다면 나의 핵심 가치가 아니라면 내 인생이 아무리 화려해도 텅 빈 인생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서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꽉 찬 인생, 후회 없는 인생, 진정 가치 있는 인생이 되려면 우리 각자의 핵심 가치가 여호와 경외라고 오늘 모세는 말씀하고 있는 거지. 두 번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13절입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을 위한 거래요? 내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해서 주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행복을 찾아 몸부림치며 달려가는데 그 행복은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여기에 행복이 있다, 저기에 행복이 있다고 세상은 말하지만 천만의 말씀이요. 행복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데 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분의 행복을 가장 간절히 바라는 분이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의 행복을 자나깨나 갈망하는 분이 누굴까요? 부모님이죠, 부모님.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은 대단하죠. 그런데 말이죠. 성경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그저 줄 줄 알거든 그랬어요. 아무리 악한 부모라도 자식의 행복을 위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는 것이 세상의 부모라는 거예요. 맞죠? 부모의 그 마음을 누가 주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보내시면서 이 생명이 진정으로 행복하기를 가장 원하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행복을 위해 주신 게 뭐냐? 네가 볼 때는 이리 가는 게 행복하고 저렇게 하는 게 행복 같지만 노노노노 말씀을 따라가는 것. 이게 네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이라고 하나님은 생각하시고 그 말씀을 주신 것을 잊지 말라. 그런 말입니다. 그 말씀을 지겨워하고 부담스럽다 생각하는 것은 참 잘못된 것이죠. 세 번째는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 일을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마음의 할 일을 받으라. 여러분, 할례가 뭡니까? 남자 아기가 태어나면 생식기에 포피를 칼로 베는 게 할례잖아요. 우리 식으로 생각하면 포경 수술인데 이게 구약 시대에는 선택받은 사람의 징표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 육체의 할례보다 더 중요한 할례가 뭐냐? 마음의 할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마음의 할례가 나오지만 신약에 나오면 육체의 할례란 말은 안 나오고 이제 마음의 할례라는 말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마음의 할례가 무슨 뜻이냐 하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방해물을 네 마음속에서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그게 마음의 할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하면은 그 이유가 14절과 15절에 나옵니다.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에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14절 말씀은 뭐냐면 하늘 위에 땅 위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누구에게 속했대요?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세상 만물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세상 만물을 자기 것으로 착각하고 그것을 마음에 담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것이 아닌데 오랫동안 그것을 내 것이라고 마음에 담다 보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것이 내 것인 줄로 착각하게 됩니다. 마치 뭐와 같으냐면은 바닷가에 가서 검은 바위 위에 한번 올라가면 발이 아플 겁니다. 그죠? 왜냐하면 보말과 게딱지 같은 것들이 바위에 탁 달라붙어 있잖아요. 그죠? 그게 바위는 아닌데 그것들이 바위에 붙어서 오래 가다 보면은 바위의 일부처럼 굳게 결합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바위에서 그것을 떼어내려고 칼로 긁어도 안 떨어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닌데 하나님의 것인데 그것이 내 것이냐 내 마음에 담고 사랑하다 보면 내 것인 줄 착각하게 되고 그것이 나의 일부가 되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 부르느냐? 마음의 살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내가 음식을 먹어서 너무 많이 먹으면 뚱뚱해지잖아요. 내 육체의 살이 아니고 마음의 살.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들을 오래오래 간직하다 보면 내 마음에 살이 됩니다. 돈이 내 마음에 살이 되고 자식이 내 마음에 살이 되고 명예가 내 마음에 살이 되고, 그런데 그 모든 것은 사실은 누구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 모든 것을 다 자기 거라고 생각하고 마음에 살을 찌우지만은 너희들은 누구냐는 거예요. 15절에 택함 받은 백성 아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 줄 알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런데 왜 모든 것을 네 것이냐, 네 마음에 담고 네 마음에 살을 찌우느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음에 할례를 하라. 하나님 아닌데 네 것이라 생각하고 거기에 마음 두었던 너의 마음에 할례를 행하라. 그런 뜻입니다. 베어내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성도들은 어떻게 그 말에 반응하느냐. 이것이 왜 하나님 거예요? 내 거지. 내 자식도 내 거고 내 재산도 내 거고 내 생명도 내 겁니다. 이렇게 마음의 할례를 거부하는 것을 뭐라고 했느냐? 16절 끝에 목이 곧은 것이다 그랬어요. 오늘도 이 세상에 수많은 가치 있는 것들을 내 것이라고 여기고 그것을 붙들고 사랑하게 되면 그것이 마음의 살이 되어 내 마음을 덮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게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없게 되고 하나님을 마음으로 바라볼 수 없게 되고 마음의 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하라. 마음의 살을 베어내라. 그래야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 그래서 모세가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를 알아야 한다.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너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오는 것이라고. 여러분, 설교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행복을 위한 명령. 행복을 위한 명령이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라. 세상 모든 것보다 하나님 사랑하라.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라. 그것을 방해하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이 행복을 위한 명령입니다. 바라기는 이 명령을 따라가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행복한 인생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나갑시다. 기도 제목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행복의 비결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나의 행복을 위해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것임을 알게 하시고 이것을 방해하는 마음의 할례를 잊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자기 소리가 자기 귀에 들리도록 소리 내서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자격 없는 이스라엘을 용서하시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주셨던 하나님, 오늘 우리도 그 은혜를 힘입어 이 자리에 있음을 믿습니다. 자격 없다고 실패했다고 낙심하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나를 위한 최선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보실 때 여호와 경외가 없는 인생은 껍데기 인생, 허무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로 분명히 알게 하옵소서. 아무리 화려한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의 박수갈채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 인생을 열어보고 그 속에 여호와의 경외가 없다면 그 인생은 텅 빈 인생임을 절대로 잊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방해하는 마음의 할례를 주저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도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으로 응답하는 참 믿음의 사람, 행복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